오늘부터 우리는 스가랴 말씀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걸까요? 우리의 환경이 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이 꽉 끼어있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듯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우리의 상황이 좀 더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갈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사그라들어요. 이때쯤 되면 조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약해지죠.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7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이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에 의해서 BC 583년, 538년, 538년에 바로 이렇게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주죠.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그런데 한 번에 다 우르르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포로들 가운데 3차 귀환이 진행이 됩니다. 1차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귀환을 하고요. 또 2차는 주전 458년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왕 때에 에스라의 인도를 받고 귀환을 하고요. 이제 3차가 됐을 때 아다사스다 왕 220년,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도를 받고 귀환을 합니다. 물론 1차 귀환 때가 아마 숫자가 가장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49,500명인가 제가 기억으로는 그런데요. 아마 그래서 그냥 5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략 1차 귀환 때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스가랴의 사명을 좀 집중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1차 귀환 때 함께 따라온 제사장입니다. 1차 귀환 때. 그 1차 귀환 때 따라온 사람들은요, 좀 유별난 사람들이에요. 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늘 눈물로 고국을 또 그리워하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늘 사모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본국에 돌아가서는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는 열망으로 뜨거웠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칙령이 내려졌을 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제 첫 번째 이 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다 일시에 다 돌아가서 제일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바로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진행을 합니다.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제일 먼저 진행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이야기를 대변하는 거죠. 이들은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늘 사모했던 거죠.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겠다. 정말 우리가 빨리 돌아가서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함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뜨거웠던 사람들이 준비되었지요. 얼마나 여러분들 기다렸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벼르고 벼르지 않았겠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눈물로 기초석을 쌓았던 거죠. 정말 고국을 향한 그리움, 또 성전에 대한 애달픈 마음, 정말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성전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들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기대하는 마음으로 눈물 뿌려서 성전의 기초석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70년 세월 동안에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드디어 성전의 시작이 착수하게 되죠. 그런데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막 방해를 하잖아요. 막 방해를 하고 또 주변의 국가들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뭘 하는가 보았더니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두려운 거죠. 저들이 힘을 갖게 되면 분명히 우리를 또다시 공격해 올 것이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또 주변의 사람들, 국가들이 이것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반대하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황제에게 거짓 상소문을 작성을 해서 이들이 굉장히 반역을 일으키려고 꾀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상소문을 해서 올리기도 하지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2년 2개월 정도 성전을 짓다가 중단을 하게 됩니다. 중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황폐함이 몰려오고 무기력감에 빠지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소원했던 성전 건축이 중단되면서 아하,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민족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기 시작했던 거죠. 성전 건축하는 이 일에 중단되면서 그들은 무기력함에 빠지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된 거죠.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느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안 계신 것 같다 라고 느끼는 것,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정말 없는 분 아닌가. 이런 느끼기 시작하는 그 순간의 신앙의 위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이라도 떠나 계신 적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을 우리를 모른 척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못하죠. 심지어 혹 부모보다 자식이 앞서가도 부모의 심정 안에는 박혀있지요. 자식이 못 박혀있잖아요. 두고두고 자식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이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우리가 계속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계속 고백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내가 혹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내가 핍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내가 오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 마음이요. 우리가 그래서 스가랴서를 계속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떠나지 말아야 될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서는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스가랴를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다시 성전 재건을 도전하도록 허락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도인 상황과 좀 잘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 똑같은 사역을 했던 이 선지자지요.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학계나 스가랴나. 정리하면 스가랴 선지자의 사명은 뭐였냐? 바로 16년간 방치해 두었던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것이 바로 스가랴 말씀의 주된 핵심입니다. 성전 재건 16년 동안 방치해 뒀어요. 에라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뭐 누가 하겠지. 뭐 에라 모르겠다. 2년 2개월 동안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꿋꿋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온갖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중단이 되고 그로 인해서 16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벽돌 한 장 쌓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비전을 주신 거예요. 다시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결국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어떤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벽돌을 쌓아 올리는 건물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제일 첫째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당시 스가랴와 같이 귀한한 사람들을 봅니다. 물론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70년의 세월이면 이미 정착할 사람들은 정착도 했고요. 또 그 후손들도 이미 나왔고요. 또 나름대로 어떤 거기 그 자리에서 좀 자리를 잡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도 그거 다 버리고 돌아갈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 중에 한 5만 명 정도가 그래도 다 일시에 다 돌아갔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대단한 민족임에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에 그냥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왔던 제1차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돌아왔던 제1차 귀환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고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온갖 방해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부터인지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처음 귀환할 때의 그 열정이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6년 동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전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전혀 상관없는 시간으로 16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저는 여기서 매너리즘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형식적인 안일함에 빠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 저는 신앙적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성전 재건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런 성전이 중단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뜨거운 열정들이 사그라들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연히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형식주의에 빠지고 그냥 어떤 안주하는 그런 신앙의 스타일로 남게 되었던 거죠. 처음 포로에서 귀환할 당시 이들은 하나님이 최우선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어떤 외부의 방해와 공작에도 끄떡 안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토록 성전 재건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막상 방해를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열정이 식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각자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구하는 일에만 바삐 움직여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처음에 그 열정, 처음에 그 비전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먼저 성전이 재건되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들은 비록 몸은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좋기는 하였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아직은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저 멀리 가 있는 거죠. 이미 다 식어지고 사그러들었고 뜨거운 열정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어떤 분들이 쉽게 얘기하잖아요. 큰 성전 건축 관심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나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일에 헌신하고 일에 우리가 온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을까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떠나는 거지요. 사그라드는 거지요. 3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본래 꿈꾸었던 그 비전으로, 그 열정으로 돌아가라. 원위치해라 얘기하는 거죠. 원위치해라. 돌아가라 얘기하는 거죠. 원위치해라. 처음에 가졌던 그 비전,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으로 돌아가라. 여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죠. 돌아오라는 거죠. 언제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 예. 그때는 두 번 얘기하지 않겠다. 언제든 돌아와라. 돌아오면 언제든 받아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돌아오되 현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의 그 자리가 아니에요. 돌아오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것은 어떤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돌아오라는 말씀에는 반복적으로 덧붙여 사용된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이 계속 덧붙여져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스가랴서 전체에서 총 53번이 등장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53번이 등장하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3절에서만 3번이 등장합니다. 예, 만군의 여호와. 그렇다면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냥 의미 없이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을 덧붙이진 않았겠죠. 돌아오라 해놓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왜 붙였는가? 왜 덧붙였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통치자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거죠. 돌아와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통치자다. 그 통치자가 너에게 명령한다. 돌아와라. 얘기하는 거죠. 돌아와라. 그러면 왜 돌아오라는 표현과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가 함께 쓰였을까 하는 거죠. 왜 이것이 덧붙여서 사용되고 있을까? 그것도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돌아오라는 것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할 절대적인 명령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절대적인 명령.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면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이라는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에 앞서 반드시 만군의 여호와 앞에 돌아와야 할 것이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벽돌 몇 장 더 쌓아 올리는 거,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할 절대적인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성전 건축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성전 건축만 진행한다면 분명히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스가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1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핵심적인 진리를 왜 여기서 다루고 있을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매너리즘에 빠진 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또 신앙의 무기력하게 빠져 있고 열정도 사그라들고 마음도 전혀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라. 어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로. 현재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리턴하라는 거죠. 이 외침은 잃어버린 신앙의 회복을 촉구하는 외침입니다. 우리 양적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지만 성도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에 어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전엔 뜨거웠는데 지금은 다 식어졌습니다. 예전엔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헌신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력에 빠져 있고 우리는 도무지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이 모양 이 꼴이야. 원래 그렇지. 뭐 그대로 뭐 예전엔 안 그랬나? 지금도 그렇지. 이런 매너리즘, 이런 무기력함, 이 무력감, 의기소침. 주님은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오라. 잃어버린 신앙의 회복을 촉구하는 외침인 거죠. 우리는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참 성전이 되는 우리의 심령 안에 먼저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외적이며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지어져 가야 할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적교회 성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정말 거룩한 성전을 지어져 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세요. 다시 뜨거움으로 회복하세요. 하나님 제 안에 뜨거움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본래 원위치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도 멀리 나와 있습니다. 너무도 멀리 떨어져 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계신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까? 도대체 주께 돌아가면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해 봅니다. 도대체 주께 돌아간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애써 주님의 마음을 닮으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이 그립고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몸은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다른박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몸이 아닌 마음으로 온전히 주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스가랴서의 주제는, 전체적인 주제는 회개와 회복에 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진정한 기쁨도 없다는 거지요. 진실한 회개는 더 견고한 믿음을 세워줍니다. 진실한 회개는 더 견고한 믿음을 세워줘요. 우리가 하는 그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되어야 돼요. 정말 진실한 회개가 되어야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에 대해서는 강조했지만 회개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못했어요. 믿음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믿음에 대해서는 말해도 회개에 대해서 말하면 불편해하고 회개에 대해서 말하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쩌면 회개 없는 믿음은 마치 날개 없는 새와 같은 거예요. 날개 없는 새와 같은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고요. 늘 불완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얘기합니다. 진노했대요. 화가 났대요. 누구에게? 조상들에게. 왜 화가 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스가랴 말씀을 선언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화내셨다, 화가 나셨다, 진노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러면서 4절 보세요.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지요?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그래요? 그들의 조상은 악한 길, 악한 행위,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전에 조상들이 행하던 악한 습관과 행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그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세월 동안 고통하고 힘든 세월을 보내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이들은 몸은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대로 따라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조상들은 마음의 성전을 쌓지 않았어요. 그저 보이는 성전에만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의 조상은 어떤 성전을 지었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었죠. 이후에도 없을 대단한 아름다운 아주 멋진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악한 길, 악한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런 것이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우기 이전에 그저 화려한 성전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그저 보이는 화려한 외적인 성전에만 치우쳐서 지었는데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결국 그들의 조상들이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일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화려한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먼저는 너희 마음에 성전을 쌓아야 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먼저 마음의 성전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게 지어져야 돼요. 거룩하게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지 우리의 성전은 다 무너져 있는데 보이는 성전만 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보이는 성전을 지어도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째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어야 돼요. 두 번째는 조상들은 마음이 멀리 떠났어요. 마음이 멀리 떠났단 말이에요. 여기 말씀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를 얘기해요. 왜 듣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입술로는 존경을 표현하지만 마음은 멀다는 거죠. 마음은 이미 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진짜 성전은 무엇입니까? 진짜 성전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짜 성전은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계시는 것, 그것이 진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전이에요. 4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이사야 29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얘기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외형만 중시하는 거죠. 외식적인 모습만 가득한 거죠. 정작 돌아와야 할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힘있게 같이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 갈 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집중해서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들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혹 아직도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이나 정욕이나 물질이나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얘기합니다. 언제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 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되죠. 그리고 후회해도 늦은 거죠. 이미 늦은 거잖아요. 언제나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때. 바로 지금이다. 늦지 마라.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돌아와라. 지금 돌아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아무리 돌이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오겠지요. 방금 심은 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아서 금방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뒤흔들고 별짓을 다해야 나무를 뽑아낼 수 있지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뭘 얘기하냐면 속히 돌아오면 좀 더 빠른 시간에 돌아오면 더 쉽게 올 수 있는데 시간이 지체될수록 시간이 더 지체될수록 나중에 돌아오려면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든 속히 돌아오십시오. 속히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자리, 현재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하신 그 거룩한 자리를 속히 돌아와서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